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의 곡물 수출 항구에 드론 공습을 가해 기관시설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오데사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지역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다뉴브강 이즈마일 항구에 대한 이날 공습으로 창고와 생산용 건물이 파손되고 격추된 드론 잔해가 여러 민간 기반시설 건물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3시간 30분가량 계속됐으며 약 17대의 드론이 격추됐고 초기 보고에 따르면 사상자는 없었다고 키퍼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3일에서 4일 사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발사된 이란제 샤히드 드론 32기 중 23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새벽 1시경 러시아 영토 내 시설물을 드론으로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 정권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해당 드론 2대가 크림반도와 쿠르스크 지역 흑해 상공에서 방공망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습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에서 만나 흑해 곡물 협정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국방장관 교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19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올렉시 레즈니코우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교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에 우크라이나 국유자산기금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전 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방장관직을 수행했던 레즈니코우 장관의 경질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군수품 관련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와 러시아 정상이 오늘 만나 최근 중단된 흑해 곡물 협정의 재개 여부를 논의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의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리는 이날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 곡물 협정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키프 카가타이 킬릭 튀르키예 대통령 외교안보정책 수석보좌관은 튀르키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 협정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자국 곡물 및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우크라이나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자국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주요 농업 생산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지만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각 4일, 오는 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확인을 거부한 채 리 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는 국제경제협력의 주요 회의체이며 중국은 항상 이 같은 행사를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최근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오는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4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연합 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 국가연합지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hard to look at what we've done as an administration since the very beginning.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성급한 추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탈북민 신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22도, 최고는 22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새벽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의 공격 가상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 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며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병 9분대는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672초에서 768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미한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종료 이틀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UFS 종료 이후 곧바로 이틀간 실시된 미한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 실타결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며 이번 도발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2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거리 1500km 이상인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과장이라며 미사일 타격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엔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 2기 가운데 1기의 비행과 공중폭발 장면만 담겼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순항미사일은 GPS 항법장치 등 목표물을 맞추기 위한 첨단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맞추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저공비행을 통해서 침투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경로의 지형지물과 고도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를 할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략 정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순항 미사일이 결국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14일에서 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한국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 미사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UFS에 대응해 지난달 29일부터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 중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이 훈련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UFS와 유사한 지휘소 훈련을 하면서 지난달 30일엔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계룡대 등 한국의 지휘부 타격 능력을, 이번엔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1500 화살 1, 사거리 2000 화살 2 핵탄두를 탑재하면 일본에 있는 유엔 소방기지 혹은 미군의 증원부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전구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일종의 지금 실전 훈련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노후화된 해군 무기체계와 함정을 현대화하는 데 몰두하는 양상이라며, 중러가 매년 벌이고 있는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상함들은 너무 노후하기도 하고 작전 역량의 한계가 커서 소위 중러와 연합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로 건조한 함정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연습이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해군 관련 현지 시찰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해군 전대를 찾아 전쟁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선박용 엔진 공장 시찰까지 합쳐 최근 2주 새 3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의 이례적 해군 행보에 북러 해상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시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 정례 군사훈련에 합의하면서 북중러가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 그다음에 기술 경쟁,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과의 어떤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북한을 끌어안고 미국과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 대만 전선하고 여기에 전선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중러 연합훈련은 미한일 안보 협력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참가할 만한 물리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한 러시아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일종의 선전전 차원에서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이랑 달라서 외교적 고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더 북중러 구도가 절실한 것은 러시아인 거고, 그리고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포탄을 비롯해서 협력을 얻을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줄 거는 그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허를 종합해서 볼 때 어떤 선전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런 의미에서 계속 공동훈련,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띄운다라는 건데요.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해군 관련 행보에 집중하는 데 대해선 이지스함 등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미한 이를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이 인도 태평양과 아시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각의 홀대론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미한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과 한일 양국과의 관계가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초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도 태평양에 관심이 없다거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look at what we've done as an administration since the very beginning.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 미국이 한국, 일본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연 사실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 DC에서 사상 첫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취임 이후 아세안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화상 및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웬 푸종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고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보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인도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다양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mean, reinvigorating the Indo-Pacific Quad, the AUKUS arrangement with Australia in terms of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는 미국, 호주, 영국의 삼각동맹 오커스 협정, 태평양 전역에 걸친 양자 동맹들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 등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재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7개 조약 동맹 중 5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핀을 포함한 역내 모든 조약 동맹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한국, 일본과의 양자협력 강화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관련 노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비록 아세안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지만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은 퇴색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she has also made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a key part.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은 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집중해온 이슈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에서 11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별도 발언록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노동자 송환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에 따라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을 통해 북한에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민의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거론하며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 있는 중국으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VOA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훈련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양국군이 고도로 훈련됐으며 한국군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VOA에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합민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모두 전임 정부 시절 양국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대북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훈련의 범위와 규모, 횟수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 올해 30건 실시됐습니다.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 훈련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0일에는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상공에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은 미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서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고 연합연수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에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고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 전화통화에서 미한 전임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방어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d, you know, unilaterally degraded our...
그러나 이는 하계 및 동계훈련 등 북한의 군사훈련을 줄이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거나 때에 따라선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과 2018년 이후 축소됐던 미한이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핵 전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북한은 다른 새로운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posing an increasingly greater threat.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30일 종료된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과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이 연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확장 억제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의 이런 새로운 표준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공세를 증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2049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China has been very clear. That it wants to dominate the region.
이어 이런 미한 연합 훈련을 통해 우리는 시진핑이 한국을 쉽게 지배하고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하고 시진핑이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군사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합훈련 강화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의 영내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엘리트층에게 돈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이런 훈련을 국내의 선전의 구실로 삼아 북한 주민들에게 왜 그들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허구적인 위협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 무력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미한 연합훈련을 통한 힘의 과시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실시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sorry, China continued its provocative behavior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So
이어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 행동을 하거나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중러 연대의 결집력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국의 밀착은 이질적 세력의 임시 연합 성격이 강하며 미한일 가치 연대의 긴밀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중국 접근이 한중관계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미 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영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발사체가 2단계부터 비정상 비행을 한 증거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Well, as usual with North Korea, we don't really know. But based on what they said and based on the
북한에 관해선 항상 그렇듯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와 일본, 한국이 비행 궤적에 대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단계는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2단에서 3단이 분리되는 것까지 진행됐는데요. 5월 31일 1차 발사에서는 당시 2단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그런 점에서 진전이 있었죠. 이번에는 3단 작동 중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3단계에서 자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조기 폭발했다는 북한 측 발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하물은 모두 북한이 통보한 위험 설정구역 바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날아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3단계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말한 대로 2단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말한 대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사소한 결함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면 10월에 예정된 북한의 발사는 성공할 수 있겠네요?
Again, we don't know exactly what went wrong, but given the interval between the
이번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훨씬 문제가 심각했던 1차 발사와 2차 발사 사이의 기간을 감안하면 3차 발사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 직후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고요. 3국이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번이 공유 체계가 가동된 첫 사례였을까요?
Again, from the outside, we really don't know. I mean, it's always been unclear from the outside exactly what.
정부 밖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활동과 관련해 3국 간 어떤 유형의 정보 공유가 이뤄져 왔는지 외부에서는 항상 불분명했습니다. 각국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고요. 아마도 정보기관, 군, 민간 부분에서 각각 다른 수준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앞으로 무엇이 더 나아질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ICBM 기술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혹은 우려할 만큼 순조롭게 진전시키는 중인가요?
I think in either case, obviously North Korea's ICBM program, both in terms of the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이미 입증한 ICBM 능력과 북한 정권이 확보하겠다고 밝힌 능력, 그리고 언젠가 잠재적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기게 만들 특정 개발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긴 여정이었죠. 위성 발사 실패는 미사일 기술의 몇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위성 발사체 외에 미사일 프로그램의 다른 결점, 불충분한 이해나 발전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떤 능력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하면 실제로 추구합니다. 북한은 항상 실제보다 과장하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곤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이 우리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이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거나 지체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별다른 대안 없이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나요?
I think you look at this issue from a perspective of threat elimination or threat reduction.
위협 제거나 위협 감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프로그램 진전 수준 차원에서 혹은 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정상회담은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긴밀하고 강력하며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장려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미한일 등 국가 차원의 제재이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든 제재 발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이행과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줄이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의 외부 획득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이해 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북한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어 안보를 증진하고 커지는 위협을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일각에선 미국이 이제 대형 중국은행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둥 홍샹과 같은 작은 기업 말고요. 또한 신분과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개인을 제재하는 대신에요.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ere's various factors involved and as we look at potential targets for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제재 대상 지정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원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어떤 다른 제재 유형이 고려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취할 조치의 위험과 이익 계산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발사나 사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장기 전략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Again, this gets to the risk versus gain calculus and you know what you expect to get from a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위험과 이익 계산으로 귀결됩니다. 특정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뭘 기대할 수 있고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불법 행위자들이 역량을 자유롭게 확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실망을 이해합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노력을 확대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귀결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I mean, that's not something I'd really be able to comment on. If something like that exists.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면 매우 민감한 문제일 테니까요.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해 실패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Yeah, I have to echo Van's comments on the sensitivity of that.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벤 디펜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되풀이해야겠네요. 북한의 발사 실패 발표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1차 위성 발사 잔해 수거지 한국의 발표를 살펴보면 이런 실패를 연구 개발의 일부로 볼 만한 이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정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 목소리로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한국 야당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절제된 반응을 하며 심지어 한국을 협력 상대라고 불렀죠.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I do. And you know, having been watching this for many years, I understand the variables.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접근법에 들어가는 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공중에서 피랍돼 춘천의 캠프 페이지 주한미군 기지에 불시착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송환 문제로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한중 간 외교 접촉이 있었죠. 1983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중국과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진정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지리적 근접성, 한국전쟁의 역사, 중국의 공격적 성향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강조해온 것은 중국과 맺고자 하는 좋은 관계란 국제 규범, 표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 주변부에 있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국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압니다. 여기엔 중국의 외교적 위협이나 특정 유형의 강압 행위에 기꺼이 맞서는 것이 포함되죠.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한동맹의 균열과 단절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미한 간 어떤 협력도 부정적으로 보죠. 그들은 미한 관계에 어떤 마찰도 환영하고요.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최근 3국 정상회담을 격렬히 비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옳은 길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벤디펜 부차관보님,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러에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Well, this is probably really more Sid's area than mine, but I would think that
저보다는 사일러 분석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은 한국에 상냥하게 말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역대 미국 정부는 중러 협력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경쟁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는 우정을 맺는다고 하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된 건 미국 정책의 실패입니까?
You know, I would say first of all that this honeymoon era, if maybe it's the wrong term, but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중러 관계 개선의 지속성과 실체를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전의 역사로 인해 공통의 이념적 이해관계와 일부 제한적 정책 합의가 있더라도 양국 간에는 불신과 경쟁이 있고 결국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중러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거나 반대로 미국의 외교 실패가 이 새로운 블록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3국 정상회의를 살펴보죠.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정상들 간 두드러진 교류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모든 요소를 생각해봅시다. 이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모스크바나, 베이징, 심지어 평양 외곽의 어떤 휴양지에 모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연 어떤 성명이 나올까요? 또 어떤 유형의 협력을 보여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죠.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와 연합을 구축하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구축하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우월성과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죠.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종류의 블록이라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보 우려는 상당합니다. 우리는 러북 군사협력을 당연히 우려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주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블록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의 외교적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and I think you can make the case that it's because of the long-term success of U.S. policy that Russia and China are cooperating.
러시아와 중국이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 정책의 장기적 성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공을 위협으로 느껴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반 벤 티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9일 열병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길게 늘어선 붉은 띠가 포착된 것은 지난달 31일입니다. BOA가 이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연단앞 광장과 대동강 쪽 광장의 북쪽 지대 거의 대부분에 인파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물결이 포착됐습니다. 붉은색 띠는 동쪽 연단앞 광장의 북쪽면의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중앙광장의 북쪽면 전체를 뒤덮은 모습입니다. 또한 나머지 광장 곳곳에서도 소수의 인파로 추정되는 붉은 점들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붉은 빛을 띤 대형 띠와 점들이 광장 북쪽면 전체를 뒤덮은 것으로 밀어볼 때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열병식의 붉은 물결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권 수립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해왔으며 광장 전체를 붉은 물결의 인파로 뒤덮은 채 인공기나 김정은 등의 글자를 표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열병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본격적인 예행 연습을 시작하면서 광장 일대 붉은 형태의 인파가 서서히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열병식 준비를 시작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의 동향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초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공터를 가득 메운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한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을 한 달여쯤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던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것은 열병식 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됐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 회의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면 이는 지난 7월 27일 전승절 이후 불과 40여일 만입니다. 또 이번 열병식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 1년에 열병식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은 지난 2월 8일에도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엔 북한이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한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주요 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9일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전략무기 대신 일부 재래식 무기만을 선보였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부르는 경우가 급증하는 등 김 위원장 우상화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6회에 걸쳐 김 위원장에 대해 수령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수령 칭호는 김씨일과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2021년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3회 사용됐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사용 횟수를 넘어선 겁니다. 수령 호칭 앞에는 인민의, 걸출한, 탁월한 같은 수식어가 붙었고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장군님 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렸고 사후에야 선대수령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there would be an elevation in his status and legitimacy. He seems to need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분석한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10년 이상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를 추진해왔다며 수령호칭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일지배구도의 마지막 절차는 결국 이제 수령에 대한 이제 지위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결되는 건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이때부터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위해 호칭과 법적 제도적 지위 변경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됐지만 공식 직함은 노동당 제1비서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당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갑자기 정치적 권위를 이어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1비서, 제1위원장 이렇게 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은 김정은은 김일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 씨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얼굴 등 외모가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았다며 이것이 권력 세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He resembles his grandfather. If you really look at pictures of them.
북한 당국은 또 연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폐쇄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시도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된 육성연설은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는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기념식에서의 짧은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외향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석 달 만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식에서 첫 육성연설을 통해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우상화 연출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고생했던 북한 주민들은 젊은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젊은 지도자라서 김정일의 리더십에 실망을 느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상당히 했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을 터치하지 않은 게
북한 당국의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은 2022년을 기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행사가 열린 4.25 문화회관이었습니다. 과거 노동당 대회에서는 회의장 중앙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에는 선대의 초상 대신 김정은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15년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있던 김일성 초상화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해온 우상화 작업이 현재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김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핵보다는 먹는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를 8년째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상화 작업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깡내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이제 소원이고 불안하지 않게 소득을 가져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차려지는 건 일도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1980-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물론 손 전화기를 사용하며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우상화를 연구한 김인태 연구위원은 노동당의 우상화 선전이 장마당 세대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나 2020년 이후 지금 나오는 청소년 세대가 노동당이 집중하고 있는 선전선동 내용보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화에 좀 더 심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제 우려 내지 위기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우상화 작업은 일단 권력 세습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상화는 핵 문제와 경제난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민심을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일손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기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날을 소풍과 가족 모임,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여름의 공식적인 끝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날은 미국의 번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날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남녀 노동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5일 40시간 근무, 더 안전한 근무 조건, 또 아플 때나 휴식이 필요할 때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탄광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제철소에서 청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직업은 월급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매일 일하러 갈 때 단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건설하고 운전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우리나라를 성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운동 초기부터 노동 지도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자유 없이는 대다수 미국인들도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운동을 통해 그들의 노력과 목소리를 합쳐 시위와 파업을 통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과 적절한 노동 조건과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중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은 미국을 건설했고 노동조합은 중산층을 건설했다며 지속 가능한 중산층의 삶은 노조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경제를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며 그들의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